세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를 잠깐 제가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서술형, 이미 already와 새 사람을 덧입어라라는 명령형, 난 yet,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벗어야 될 옛사람들의 모습과 덧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셨나요?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그리고 악한 의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덧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참되고 선한 말, 선한 일, 친절,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벗어야 될 것은 과감히 계속해서 버리고 덧입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도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긴밀히 연결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지체들과 연결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이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년 한국에는 한국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2017년 3월 22일에 게시된 한국통계청 조사가 있는데요. 여러 통계자료가 있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통계입니다. 2016년의 통계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가 28만 1,600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혼 건수는 10만 7,3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5.5건이고요. 반면에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2.1건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혼 못지않게 이혼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1,000명 중에 5명이 결혼을 하면 2명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로 하나가 되었다가 이혼으로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요즘 이혼이 전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저절로 하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요. 결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가 된 것만큼이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서 노력을 해야지만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식 주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관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인이 된 그분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결혼에는 관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 둘 다 함께 죽어야지만이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장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참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요. 이론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에 관해서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고요. 반면에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인데 실천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실천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실천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앞장인 3장까지의 이론편을 들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이죠. 어떤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새 사람인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nto the world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르심 콜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문법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서술형 임의가 있고요. 동시에 명령형 아직이 있습니다. 서술형 임의가 뭐죠?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한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몸이 되었는데 그 한몸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이미 하나 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가까워진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4절이죠.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속죄와 화해의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분열이나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이루신 하나됨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세 사람의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일까요? 가장 먼저는 신앙 고백적인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민 생활이 외로워서, 유학 생활이 외로워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고백을 하는 고백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 고백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됨은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됨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윈윈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망합니다.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 안 되죠. 한 몸인데 갈라져서는 안 되죠.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단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덕목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과 용납입니다. 제가 1초 만에 읽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되씹어볼 만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덕목들입니다. 이 덕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 삶에 구현시켜야 될, 하나됨을 힘써야 될 그런 덕목들입니다. 근데 이 덕목들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채 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덕목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됨으로 인도하는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umble and gen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강압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의 통치 방법이 그렇죠. 두려움과 통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얼어붙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됨은 낮아져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다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되지 않죠. 오직 성령의 열매로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겸손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7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장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로가 아니라 above,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겸손이 우리를 온유로 이끕니다. 교만한 자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은 젠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2절 중반부에 나오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겸손과 온유의 결과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없다면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겸손은 오래 참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거만한 자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할수록, 자신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록 그는 참을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겸손의 결과는 용납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낮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별이 있을지언정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개성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의 자란 배경이 다른 만큼이나 우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됨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야채와 고기를 잘게 썰어서 푹 삶아서 만든 죽과 같은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개성이 없는 하나됨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샐러드와 같은 하나됨이에요. 샐러드 보울에 모든 야채와 음식들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샐러드가 되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즉 은사의 다양함과 개성을 인정하는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찍 이민으로 오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60년, 70년대에 이민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태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이쪽 이곳에 정착한 중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1.5세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각각의 개성이 넘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낮아져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세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사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의 사명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는 세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한 몸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자기 생각에 갇힌 모습이 아니라 한 몸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세워주며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